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을 언제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란 그냥 고약한 사람 벌받고 착한 사람은 복받는 뭐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상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가 고약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 되는 거는 내가 잘 살아서 그런 줄 알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는 내가 꼭 무슨 죄를 지었을 때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오만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를 오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정말 고약한 사람은 벌을 받고 아주 착한 사람은 잘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착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고생 많이 하고 고약한 사람도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세상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사람 좋은 모습일 수는 있어도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비극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얄팍하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데도요, 고난을 이해할 줄 몰라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인생을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안 들어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복해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자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보기 드물 정도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더욱이 유다 여러 왕 중에 앞뒤로 그런 사람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7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악한 왕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그게 뚜렷하게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는 것은 나오지만 믿음 없는 왕이라는 건 나오지만 얼마나 악했는지는 이사야에 나오지 않는데요.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요 예루살렘 유다의 왕인데도 성전문을 닫았어요. 성전의 기구 다 모아가지고 그를 다 부수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던 대단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아하스와 달리 아하스의 아들 여호수아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9장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한 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 더러워진 것을 다 정결하게 하자 이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 최소한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요 아수르의 침략이에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를 빌려왔어요.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고 아수르에게 예물 갖다 주고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불러와서 우리 예루살렘 지켜달라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 의지하면 안 돼, 아수르 의지하면 안 돼 계속 말씀하셨어도 이 믿음 없는 아하스는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정말 사마리아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만 무너뜨리고 물러간 게 아니고 내친걸음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제 그제 그 말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에 라는 말은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운 처지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병이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사형선고한 거예요. 네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기라.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나 개인적인 형편에서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절망 속으로 떠밀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이사야 3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가 들판에서 밤에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오두막 장막 쳤다가 그거를 걷어내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걷어지고 배를 짜는 사람이 배틀에서 배를 짜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다 짜면 잘라내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잘려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자가 자기를 짓밟고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이 다 조석간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새 이런 일이 밀려닥쳐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끊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처지에서도 혹은 오늘 본문에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든 것을 뛰어넘어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사형선고 내린 그 순간에조차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얼굴을 벽으로 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한 이유는 정말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이유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라도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바라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려고 벽을 바라보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은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아수르 군대는요, 고대 근동 그 시대에 알려진 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남쪽 강대국 이집트까지 점령했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사야 3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자기 옷을 찢고, 왕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옷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굵은 배옷 걸치고 주님 앞에 서서 그 겸비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다 죽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죠.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밀려닥치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이유는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이기를 격려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기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교회 어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믿음이 항상 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될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정말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를 하지만 이게 뭐가 응답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별거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작동하는데 어떤 때는 작동 안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늘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독수리 날개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하면 남의 믿음에 기대기도 하고,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어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거든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 제목도 말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도와주면서 같이 더불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서 이사야 37장 14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얼마나 또 좀 이게 비장한 모습이기도 하고, 이제 아수르가 항복하라고 문서를 보낸 거예요. 사신의 손에.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놨어요. 왜 이렇게 펴놨을까요? 고발하는 거죠. 주님,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지금 우리한테 항복하라 그러는데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고발하면서, 우리의 적을 고발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자세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 부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는 다 할 줄 아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뭐 말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줄 알고 뭐 다른 거는 다 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부산에 가면 부산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옆에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일단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도 담당자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기도 순서 맡은 분이 안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찬송 몇 장 부르고 어느 어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한다고 다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봤더니 그분이 가버렸어요. 목사님 왜 그분을 시켰느냐, 그분이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었대요. 박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분한테 기도 부탁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분한테 기도 몇 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은 그게 안 된 거예요. 많이 배운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노래방에 가서 100점 부를 만큼 100점 받을 만큼 노래를 잘하는데 찬송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찬송과 기도는 조금 더 영적인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은 다 해도 기도가 안 되면 그런 기도는요 좀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는 거 기도를 배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편지를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걸 자꾸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계속 한번 써보면, 편지를 여러 번 써보면 그거 기도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길게 써보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신앙서적 파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좋은 책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문을 모아둔 책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문을 모아둔 책을 좀 읽으면서 보면서 기도 배우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가 어렵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조금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믿음의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38장 묵상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본보기죠. 본보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 38장 읽을 때 선뜻 이렇게 다 읽어보면 문제는 너무 큰데 반해서 해결은 너무 쉽게 돼요. 이게 막 세 가지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밀려와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어야 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벽 앞에 엎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너무 쉽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쉽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이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에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이제 기도응답 받고 병이 나았어요. 10절부터 20절까지가 기도응답 받고 난 뒤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받고 병이 낫고 난 뒤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요, 보통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면 뭔가 좀 이렇게 밝고 좀 아주 이 좀 이렇게 경쾌한 찬양, 이제는 뭐 기쁨이 가득 배어 있는 이런 찬송인 것처럼 그런 찬송을 좀 드릴 부를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이제 번역의 문제기도 해요. 그런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게 히브리 시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시는요, 일종의 그 슬픔과 탄식의 노래 같은 거예요. 곡조가 이게 밝고 기쁘고 막 즐거운 경쾌한 운율이 아니고, 히브리 시는 이것이 슬픔과 애통함이 배어 있는 그런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병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하면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신속하게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신속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 신속할까요? 사실상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읽으면 금방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 가운데 히스기야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끌어안고 아주 애통해하면서 아주 괴롭게 많은 시간을 기도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그저 쉽고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너무 얄팍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을 때가 많고, 타락한 세상에서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부여안고 이 타락한 세상의 고통에 맞서 싸우는 일종의 그 치열한 씨름 같은 거예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부여잡고 고통에 맞서서 씨름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쉽고 가벼운 것 아니고, 기도라는 것이 그저 쉽고 가볍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통곡했다는 것은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보통 우리는 너무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으며, 사람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사람이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을 때 충분히 그거를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렇지만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항상 인생이 평안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통곡할 일이 없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하면 진실하고 정직한 거라기보다는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기도할 때 조금 더 담대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기도할 때 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은 항상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선함, 내 정직함의 대가, 결과라기보다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거든요. 주님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도요, 사실상 그 눈물의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에 약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가끔씩 간증하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타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큰 복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 분인가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더 많은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받은 복에 대한 자랑, 혹은 그런 복을 받을 만큼 충성한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병이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병이 들면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얄팍하게 해가지고 그냥 죄지으면 벌받고 선하게 살면 복받는다, 믿음으로 살면 다 잘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얄팍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과 어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어딨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예수 믿는 신앙을 너무 얄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고 십자가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혹은 고난과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좀 이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지에 이제 현지인 사역자가 이제 아이를 어렵게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교회 사역자가 아이를 잃었다 이러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그래서 말을 안 듣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고 잘 된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시는지를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요, 7절 8절이에요. 이사야 38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가 무슨 징조를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른 본문에는 징조 구하는 거 나오지만 여기에는 최소한 징조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한 징조다 하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포하신 것은 병 고쳐주신다는 거거든요. 15년 수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징조가 필요합니까? 굳이? 병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징조가 필요한 일이냐고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물러갈 거다. 무슨 징조가 필요합니까? 그냥 아수르 물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게 징조가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너를 위한 징조 하면서 해시계가 그것도 뒤로 10도, 예를 들면 무슨 기계로 만든 시계 같으면 뭐 이게 시침이 뒤로 물러가는 거 되지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 불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것도 아하스 해시계예요. 아하스 해시계. 아하스가 누굽니까?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말해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진짜 징조를 스스로 7장 14절에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을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징조를,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물러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잘 풀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를 기도 응답으로 감사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굳이 기도 안 해도 뭐 이게 뭐 풀리지,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이 물러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사실 징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징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징조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관심 없어요 말했던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대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 안 해도 구원받고 기도해도 구원받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는 관심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하스를 구원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몸부림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옷 입고 벽 앞에 서서 통곡하며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겨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대충 살아도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고, 그러면 열심히 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표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재난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거냐, 인생의 목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 신앙의 쓸모가 재난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한 거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이런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재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 인생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냐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인생의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별로 내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사실상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치면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치면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애굽의 군대가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아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믿음직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앗수르는 이렇게 조금 갖다 주면 움직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앗수르나 애굽은 정말 눈에 보이는 군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인가 하면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나와서는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럴 때 나는 하나님 관심 없다, 나는 아수르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아수르나 애굽처럼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것보다는 당장 어려움을 면하고 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 향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 시대에 앗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서도록 초대하시느냐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푸른 이렇게 맑은 물과 푸른 초장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있고 그리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흑암 중에 빛이 없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기도에서 응답받아가지고 15년을 더 살았는데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상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엄청 성질이 나빠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기도해도요, 그 성질 안 고쳐집니다. 내 성질은 고쳐질지 모릅니다. 아, 그래도 짊어지고 살아야지 뭐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고약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 많이 해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슬픔은 지워지는 슬픔이 있는가 하면 지울 수 없는 슬픔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를 슬픔을 지우는 것, 어려움을 없애는 것,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에다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살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상황,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삶이고, 그것이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과 같은 인생이고, 그것이 뭐 이렇게 삶이 잘 풀릴 때나 공부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상황, 형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밀려닥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거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 구할 거 구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탄식할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텐데, 날마다 그 주님의 얼굴빛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